26번 메시지. 인간 타락의 최종 결과에서 벗어나는 길.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창세기 5장을 다루겠습니다. 성경을 읽는 많은 사람들은 이 장이 너무 몸이 건조하다는 이유로 그냥 넘어가거나 기껏해야 마지막 12구절만을 주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창세기 5장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 장에 많은 이름과 나이가 언급되지만 그것은 다만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 성경이 생명의 책임으로 모든 이름과 나이가 기록된 5장 또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줍니다. 지난 메시지에서 보았듯이 4장 끝부분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놀라운 실행이 있습니다. 창세기 5장은 하나님과 동행함에 대해 말합니다. 주님을 부르는 것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별개의 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을 불러야 하며 그런 다음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대와 동행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른 다음에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창세기 4장에서 5장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이제 5장의 내용을 상고해 봅시다. 인간 타락의 최종 결과와 거기에서 벗어나는 길. 구원받은 자의 족보. 먼저 창세기 5장은 우리에게 사람의 기원을 말해줍니다. 사람의 기원은 무엇입니까? 그 대답은 매우 중요하고 놀라운 처음 두 구절에서 발견됩니다.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 일컬으셨더라. 이 구절들에 의하면 사람의 기원은 하나님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의 실질적인 기원은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원은 어떤 종족이나 국적이 아니라 형상을 가진 하나님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남자와 여자, 곧 남편과 아내가 다 아담이라고 불리웠기 때문에 당신이 남자인가 여자인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신성한 원칙으로 정하셨으며 이 원칙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테일러 씨와 테일러 부인은 둘 다 테일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테일러 씨는 남편 테일러이고 테일러 부인은 아내 테일러입니다. 따라서 남편과 아내가 둘 다 테일러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와는 둘 다 아담이라고 불리웠습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어떤 원칙을 세우시면 그것은 계속됩니다. 아무도 그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창세기 5장은 놀라운 장입니다. 나는 다른 책에서 이런 기록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몇 년을 살며 자녀를 낳았고 그 자녀를 낳은 후 또 일정 기간 동안 살며 자녀를 낳았고 죽었으며 또 그의 아들이 몇 년을 살며 자녀를 낳았고 계속 살며 자녀를 낳았고 죽었다는 기록을 다른 곳에서는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는 창세기 5장의 기록입니다. 창세기 5장은 발음하기 어려운 이름들과 그 사람이 살았던 연수와 살다, 낳다, 죽다라는 단어로 가득합니다. 이 세 단어는 5장 전체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더 나아가 당신은 살다라는 단어가 각 사람에게 두 번씩 사용됐다는 것을 주목한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아담은 130년을 살고 셋을 낳았으며 930년을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 이후에 셋은 105세를 살고 에노스를 낳았으며 그 후 807년을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고 낳고 죽는 이 순환은 5장에서 8번 반복됩니다. 창세기 5장에 10세대가 언급되지만 우리는 예외적인 경우인 에녹과 죽음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노아를 빼야 합니다. 그러므로 살고 낳고 죽는 세대는 8세대입니다. 창세기 4장과 5장의 기록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은 어떤 사람이 살았다고 말하지만 그들이 몇 년을 살았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창세기 4장에 명명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시각에서의 생활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생활은 공허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4장은 그들이 발명한 많은 것들, 곧 종교와 성의 계획과 성의 건축과 농사와 음악과 무기들을 말합니다. 4장은 또한 사람들이 행한 악한 일에 대해 말합니다. 창세기 5장이 사람들의 행위나 활동에 대해 전혀 말하지 않는 것은 얼마나 이상합니까? 그들은 대부분 900세 이상의 긴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5장을 연구하는 데 많은 시간을 소비했지만 내가 배울 수 있었던 모든 것은 그들이 살고 낳고 죽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이외에 그들의 생활에 대한 암시는 전혀 없습니다. 그들이 행한 모든 것은 살고 낳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번성하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사람의 번성 없이는 결코 성취될 수 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아담에게 무엇을 했느냐고 묻는다면 그는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형제여, 나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낳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는 나의 일이 필요치 않고 나의 나음이 필요합니다. 낳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약의 용어를 사용하자면 우리는 그것을 열매 맺는 것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낳는 것은 열매 맺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에게는 열매가 많았습니다. 나는 살다 라는 단어가 각 사람에게 두 번씩 사용되었음을 이미 언급했습니다. 이제 나는 나타라는 단어가 각 사람에게 세 번씩 사용되었음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아담은 130년을 살고 셋을 낳았으며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5장에 있는 사람들이 다만 살고 낳았음을 나타냅니다. 오늘날 우리는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교편을 잡거나 목소리를 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낳고 열매를 맺고 있다.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의 목적의 성취는 우리의 나음에 달려 있습니다. 아들을 더 많이 낳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서 더 쓸모 있게 됩니다. 이것이 아담에게는 육체적인 일이었으나 우리에게는 영적인 일입니다. 우리는 살아있고 낳고 있습니다. 50년 전에 나는 독신이었습니다. 지금 나는 많은 자녀들과 손자들이 있는 대가족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육체적인 가족은 교회 안의 가족만큼 내게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이 작은 사역 아래서 나는 살아왔고 수천의 사람으로 구성된 대가족을 낳아왔습니다. 만일 당신이 내게 지난 43년 동안 무엇을 했느냐고 물은다면 나는 살고 낳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대답하겠습니다. 우리의 직업은 유일합니다. 그것은 살고 낳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입니다. 창세기 4장에는 공허함이 언급되지만 5장에는 공허함이 없습니다. 만일 누가복음 3장과 병행하여 창세기 5장을 읽는다면 당신은 창세기 5장의 족보가 결국 주 예수님을 낳았음을 볼 것입니다. 이 족보는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결국 그리스도께 이릅니다. 살고 나음이 예수님을 산출했습니다. 창세기 5장과 누가복음 3장을 함께 놓을 때 우리는 창세기 5장에 나오는 모든 사랑스러운 사람들이 허무하게 살지 않았음을 봅니다. 그들은 가장 의미 깊게 살고 나았으며 결국 그리스도를 낳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5장에 있는 족보의 기록은 사람의 삶과 나음에 관한 한 놀랍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검은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살고 나온 후 죽었다는 것입니다. 살고 낳는 것은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었지만 죽는 것은 그들에게 즐거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족보와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족보를 비교해 볼 때 당신은 마태복음 1장에 있는 그리스도의 족보에 사망이 없음을 볼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담의 족보에는 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족보에는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사망이 사라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인간 타락의 최종 결과, 사망. 창세기 5장은 그리스도께서 오시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살았던 구원받은 사람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시대에는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사망의 지배를 받았으며 그들의 족보에는 소극적인 것인 사망이 언급되었습니다. 살고 낫는 것은 좋지만 죽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나는 죽고 싶지 않습니다. 창세기 5장에 언급된 10세대 중 8세대는 죽었습니다. 사망은 사람의 타락의 최종 결과입니다. 비록 창세기 5장이 살고 열매 맺는 사람들의 놀라운 기록이지만 2장은 여전히 그들이 사람의 타락의 최종 결과인 사망 아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사망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습니까? 그 길은 무엇입니까? 2장은 초기 성도들의 생활과 나음을 보여주며 또한 인간 타락의 최종 결과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보여줍니다. 열 세대의 기록 중에서 우리는 한 세대가 사망에서 벗어났음을 봅니다. 에녹은 살았고 나았고 하나님과 동행했고 나았으며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에녹을 데려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신 이유는 그로 하여금 죽음을 보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가 사망에서 옮기워진 것이 하나님의 최종 구원이었습니다. 이것이 완전한 구원입니다. 다른 8세대는 하나님의 구원을 90% 정도 누렸을 것입니다. 그들은 살며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나왔지만 인간 타락의 최종 결과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오직 에녹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완전하게 누렸고 참여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살며 낳고 있지만 사망에 대해서는 어떠합니까? 사망은 이중적으로 적용됩니다. 사망은 계속해서 역사하고 죽이고 있으며 우리는 매일 그 위협 아래에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우리는 사망의 죽임 아래에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적용입니다. 만일 주님이 늦게 오신다면 우리 모두는 육체적으로 죽을 것입니다. 이것이 사망의 두 번째 적용입니다. 우리에게 사망의 세 번째 적용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소위 둘째 사망과 관계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 의미에서 사망 아래에 있습니다. 첫째로 사망은 계속해서 우리를 손상시키며 우리 안과 우리 위에서 죽이는 역사를 계속합니다. 둘째로 이 사망의 능력은 우리의 죽을 몸을 실제 죽음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사망에서 벗어나는 길. 당신은 사망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음을 아십니까? 당신은 길이 있음을 믿습니까? 그 길은 인류의 제7대가 발견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제3대에 의해 발견되었으며 사람의 타락의 최종 결과에서 벗어나는 길은 네 세대 후인 제7대, 곧 에녹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에녹은 실제로 온전히 사망에서 옮겨질 수 있는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주님이 에녹을 데려가시기 전 그가 땅에서 살며 행할 때 사망은 그를 죽이는 역사를 멈추었습니다. 에녹은 사망의 죽임을 정복했습니다. 에녹은 최초로 휴거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언과 휴거에 대해 토론하기를 좋아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님이 곧 오시며 우리 모두는 공중으로 들림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성경의 예언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의미에서 나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언을 자신의 인간관념에 따라 적용할까 두렵습니다. 성경을 신성한 빛 아래 주의 깊게 읽는다면 성경이 계시된 휴거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상상하는 그런 것이 아님을 볼 것입니다. 성경에서 어떤 것에 대한 첫 번째 언급은 그것에 대한 원칙을 세웁니다. 그러므로 휴거에 대한 첫 번째 언급인 휴거의 사례는 휴거에 대한 원칙을 세웁니다. 휴거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생명이 성숙되는 것입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하나님은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함. 당신은 휴거되기를 기대합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부름 뒤에는 동행함이 뒤따라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고 자신의 관념과 갈망에 따라 어떤 일을 하지 않으며 하나님 없이 어떤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그분을 우리의 중심과 모든 것으로 취하는 것이며 그분의 계시와 인도를 따라 어떤 일을 하는 것이며 모든 일을 그분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살고 일하는 것입니다. 에녹은 자신의 갈망과 관념을 따르지 않고 그가 살았던 시대의 조류를 따르지 않았으며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살고 일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동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내가 형제들이나 가족들과 거닐 때 그들은 다 내가 너무 빨리 걷기 때문에 나와 보조를 맞출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내게 천천히 걸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형제들과 가족들에게 물어볼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이 나와 동행하고자 합니까? 내가 당신과 동행하기를 원합니까? 먼저 누가 누구와 동행하고자 하는지를 결정합시다. 만일 당신이 나와 동행하고자 한다면 나와 보조를 맞추어야 합니다. 너무 빨리 걷는다고 나를 나무라지 마십시오. 만일 내가 너무 빨리 걷는다고 불평한다면 나를 잊어버리고 당신만큼 느린 사람과 동행하십시오. 그러나 나와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당신은 내 표준에 도달해야 합니다. 만일 내가 당신과 동행하기 원한다면 나는 당신의 보조에 맞추어 천천히 걸어야 합니다. 내게 말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당신과 동행하십니까? 당신이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하셨습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하셨다고 말하지 않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과 동행하셨다고 말한 곳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24장에서 이런 예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날 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와 동행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주 예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라 주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언제든지 주님이 당신과 동행하시면 그것은 당신이 하얀길을 걷고 있음을 뜻합니다.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주님과 동행합니까? 그분이 당신과 동행하십니까? 다시 말하면 당신은 올라가고 있습니까? 내려가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당신이 극장으로 내려갈 때에는 주 예수님이 당신과 동행하실 것입니다. 많은 때에 주님은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 내려가셨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은 주님께 주여 나는 당신과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나는 극장에 가고 싶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극장에 가겠느냐? 나도 너와 함께 가겠다. 나도 너와 함께 내려가겠다. 왜 내가 너와 동행하는지 아느냐? 너를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이다. 너는 엠마오로 가는 하얀 길을 걸어서는 안 된다. 나는 너희 모두가 예루살렘에 남아있기를 원한다. 내가 하얀 길을 가기 때문에 나는 너와 함께 가야 한다. 나는 너를 다시 데려오기 위해 너와 동행해야 한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여 오르막길로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신 것을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순간은 땅 위에 있었다가 다음 순간에 하늘에 있게 되었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에녹은 하나님과 오르락내리락하며 걷지 않았으며 갈짓자 모양으로 걷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늘에 닿을 때까지 계속 오르막길을 걸었습니다. 그가 365세가 되어 거의 하늘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얘야, 내가 여기 있다. 이리 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에녹은 데려감을 당한 것입니다. 당신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오르락내리락하며 걸었다고 믿습니까? 당신은 에녹이 일관성 없이 동행했으며 하나님께서 불쌍한 아이야 빨리 올라오라 라고 말씀했다고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에녹을 데려가셨다고 믿지 않습니다. 에녹은 3세기 동안 곧 10만일 이상을 밤낮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에녹은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전날보다 매일 조금씩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에녹은 상황, 환경, 사람들과 그들의 소행을 보고 모든 것이 경건하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300년 동안이나 계속하여 경건하고 거룩하게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과 하나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생각, 사랑, 선택에 있어서 그분과 하나 되어야 합니다. 내가 이미 지적했듯이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동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가령 내가 당신과 함께 걸을 때 당신과 다른 생각을 지니고서 형제여, 나는 당신을 사랑하며 당신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길로는 가지 마십시오. 이 길로 돌아서십시오. 나는 그 길로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라고 말한다 합시다. 만일 내가 이렇게 말한다면 나는 당신과 동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를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들은 주여,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따르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걷고 싶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때가 오면 많은 사람들이 그분과 동행하지 않고 다투게 됩니다. 당신이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대단히 많은 것, 곧 당신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생각과 사랑을 부인하고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을 부인함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을 주님께 드렸으며 주님께 굴복했으며 그분께 주도권을 드렸음을 의미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일은 당신을 죽일 것입니다. 내 아내는 나와 동행할 때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당신이 나와 동행하기 원한다면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다른 면에서 만일 내가 당신과 동행하려면 나는 당신과 하나 될 수 있도록 자신을 잊고 정죄하고 포기해야 합니다. 만일 기꺼이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 누구와도 동행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다만 주의 이름을 부르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 주 예수여 라고 부르는 것은 놀랍고 누릴만한 것이지만 부른 다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만일 주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다면 당신은 그분을 따르겠습니까? 당신은 그분과 동행하겠습니까? 부름은 창세기 4장에 있고 동행함은 창세기 5장에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만일 부른 다음에 동행함이 없다면 우리의 부름은 그렇게 참되지 않은 것입니다. 다음 메시지에서 우리는 동행 다음에 건축이 있음을 볼 것입니다. 에노스는 주님을 불렀고 에녹은 주님과 동행했으며 노아는 동행하며 건축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4장에 있는 부름에서 동행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부름은 당신을 공급하겠지만 죽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부름은 당신을 살아나게 합니다. 그러나 동행함은 항상 당신을 죽입니다. 그것은 또한 당신을 부활하게 할 것입니다. 동행함은 먼저 당신을 죽인 다음 살아나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도록 당신을 부활하게 합니다. 당신은 천연적인 길 아닌 부활의 길 안에서 극도로 생생해질 것입니다. 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지. 하나님을 믿음. 성경에는 에녹에 대한 언급이 많지 않으나 우리는 창세기, 히브리서, 유다서에 계시된 것에 의해 그의 생활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은 에녹이 들림받기 전에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음을 의미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믿음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히브리서 11장의 문맥에 의하면 그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하나님은 실제이시며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현존하시며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메시지를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문제로 인한 어떤 어려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진정 하나님이 존재하시며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만일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또한 그분이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존재하는 분일 뿐 아니라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상을 주십니까? 그분은 사람이 그분의 목적을 위해 살며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를 갈망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어야 할 뿐 아니라 그분이 자기를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도 믿어야 합니다. 흠정역에서는 그분을 부지런히 찾는 이라고 말하지만 헬라어 원문에서는 사실상 그분을 찾아내는 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안에 계시며 아무도 그분을 볼 수 없지만 우리는 그분을 찾아내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계시며 그분이 존재하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당신은 그분을 찾아내야 합니다. 에녹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었으며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임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추구함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는 동기를 부여했음에 틀림없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으며 하나님은 그에게 상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추구했고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하나님은 그에게 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에녹에게 무슨 상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생명의 최고 단계, 곧 사망에서 벗어남을 주셨습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왔으니 그것은 어떠한 보상이었습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 나는 주님께 아뢰기를 주여 저는 죽음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당신이 오실 때까지 저를 보존하소서 저는 죽음을 보고 싶지 않고 당신을 보고 싶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갈망이 나로 하여금 주님을 찾아내게 했고 지금도 여전히 주님을 찾게 합니다. 나는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참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자신이 주님을 추구하는 자임을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그분을 추구하는 사람들 중 한 명이 아닙니까? 주님의 긍휼과 은혜로 우리 모두는 주님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 나라에서 추구하는 성도들이라는 단어를 교통과 기도 중에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후에 나는 이 단어를 주님을 추구하는 자라는 뜻으로 추구자라고 줄였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이 단어를 사용하기를 거렸지만 오늘날은 모든 교회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오렌지 카운티에 많은 추구자들이 있습니다. 오 주여, 당신의 모든 추구자들을 사로잡으소서. 주님은 상 주시는 분이며 우리는 그분의 추구자가 되어야 합니다. 에녹은 이것을 믿었고 실행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믿었고 그분을 추구할 때 그분이 상 주시는 분임을 믿었습니다. 에녹은 주님을 추구했고 상을 얻었습니다. 유다서는 에녹이 살았던 환경에 대해 언급합니다. 그는 에녹 시대의 사람들과 그들의 행위를 묘사하면서 네 번이나 경건치 않은 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유다서는 에녹이 성도들이라는 놀라운 단어를 사용한 에녹의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임하시나니 에녹은 주님께서 수많은 죄인들이나 경건치 않은 자들이나 심지어 믿지 않는 이들이나 구원받은 자들과 함께 임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에녹은 주님께서 그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임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유다서의 예언에서 보여주듯이 에녹은 자신 안에 있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는 그가 있는 세대 전부가 경건치 않음을 알았습니다. 이웃, 사람들, 그 밖의 모든 것이 경건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경건하고 거룩했으며 거룩한 생활에 앞장섰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그는 주께서 그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임하사 경건치 않은 자들을 심판하시리라는 것을 예언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14절에 언급된 성도들은 15절에 있는 경건치 않은 자들에 대비됩니다. 비록 세대, 시대, 사회, 환경, 사람들 모두가 경건치 않았지만 에녹은 여전히 경건하며 거룩한 생활을 했습니다. 경건치 않은 환경에서 사는 경건치 않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는 경건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계심과 그분이 상 주시는 분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 65세의 에녹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무드셀라라 했습니다. 무드셀라라는 이름에는 예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뜻은 저가 죽을 때 그것이 오리라입니다. 그것은 홍수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에녹은 자기 아들을 무드셀라라 이름함으로써 장차올 홍수의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그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으며 그분의 뜻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으로 영감을 받아 장차 모든 경건치 않은 세대에 임할 심판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유다서에 기록된 예언이 이중적으로 성취됨을 믿습니다. 에녹은 홍수로 심판하시는 일을 주께서 그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임하시어 경건치 못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으로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예언은 구약의 다른 예언들과 마찬가지로 이중적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홍수에 의한 첫 번째 성취는 유다서에 언급된 바와 같이 주님의 재림에 의한 두 번째 성취의 예시였습니다. 만일 에녹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 예언하지 않았다면 유다는 그것을 언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에녹의 예언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경건치 않은 세대를 심판하시리라는 것을 에녹이 알았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아들을 무드셀라라 이름함으로써 자기 아들이 죽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리라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홍수에 대한 에녹의 예언은 저가 65세에 한 것입니다. 그 후로 에녹은 밤낮으로 예언이 성취될 것을 기대했으며 그 기대로 인하여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비록 전 세대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경건치 않았지만 그 자신은 감히 경건치 않은 자들처럼 되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을 것을 바라보며 거룩하게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에녹은 이런 기대를 300년 동안이나 간직했습니다. 그러나 심판은 그 시대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무드셀라가 태어난 후 969년이 될 때까지도 임하지 않았습니다. 홍수는 무드셀라가 죽은 그 해에 임했습니다.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으며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습니다. 노아가 600세였을 때 홍수가 왔습니다. 이 세 숫자를 합하면 도박 969년, 즉 무드셀라가 죽은 나이가 됩니다. 홍수는 에녹이 예언한 후 969년이 지나서 임했습니다. 예언된 바와 같이 홍수는 무드셀라가 죽은 해에 임했습니다. 만일 에녹이 실제적인 홍수 때까지 지상에 있으려면 그는 969년을 기다려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만 300년을 기다렸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에녹아, 이제 충분하다. 나는 내 인내가 다할 때까지 너를 땅에 두지 않겠다. 내게 와서 함께 머무르라. 그 후 에녹은 들림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은 에녹이 들림받은 후 사람들은 그를 찾았으나 발견치 못했다고 말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나는 무드셀라를 사랑합니다. 다른 의미에서 나는 그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너무 오래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성경에 기록된 사람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그렇게 오래 살면 틀림없이 우리의 인내는 다 소모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속히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1900여 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오시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타고난 인내가 다 소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타고난 인내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면 실망하고 지치게 될 것입니다. 시기 문제는 잊어버리고 다만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분께는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만일 당신이 주 예수여 너무 깁니다 라고 한다면 그분은 아직 이틀도 안 지났다. 내게는 천년이 하루와 같단다. 왜 너는 그리도 참지 못하느냐. 너는 나와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참지 못하는구나. 만일 내가 나와 동행한다면, 만일 내가 나를 소유하고 있다면 시기에 대해 관심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나를 소유하게 되면 너는 하늘에 있기 때문에 땅이나 하늘이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에 대해서 창세기 5장에 계시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우리는 그분이 계심과 또한 그분이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그분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그분을 찾아내야 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며 그분을 따르고 믿음으로 그분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럴 때 결국 우리는 데려감을 당할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 곧 인간 타락의 최종 결과에서 벗어나 휴거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족보의 끝. 창세기 5장에 기록된 구원받은 사람의 족보는 매우 전망이 밝게 끝납니다. 그것은 위로, 안식을 뜻하는 노아라는 이름으로 끝납니다. 노아가 태어남으로써 구원의 가족은 위로와 안식을 얻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가족은 소망 없는 가족이 아닙니다. 그들은 위로로 충만한 가족입니다. 이것은 노아의 가족에게 기대와 위로와 안식이 충만하다는 뜻입니다.